뉴스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완료를 발표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29분 마지막 군용기가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미군 철수는 아프간에서 20년간 지속된 미군 작전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이 떠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킬 수 없다면서 일부 미국 시민과 현지 협력자들이 아직 아프간에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아프간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탈레반의 약속을 세계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들의 대피를 위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주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한 아프간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탈레반이 여성 등의 인권을 존중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미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완료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사관 직원들은 카타르 도하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주재 대사관 운영 중단은 불확실한 안보 환경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에 200명 미만의 미국인 주재원과 현지 협력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에서의 미군 임무가 끝나면서 새로운 외교적 임무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간에 구립된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고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완전 철수한 가운데 탈레반이 수도 카불 공항을 장악하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우리는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한 이 순간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마지막 미군 병사가 카불에서 군용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P통신은 탈레반 대원들이 미군 군용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둠 속에서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어제 아프간 철수를 완료 발표하면서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전으로 불린 아프간전에서는 약 2,500명의 미군과 24만 명의 아프간인이 사망했으며 약 2조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에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공동 제출한 이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의 찬성으로 어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탈레반이 아프간인과 모든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발을 허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프랑스가 제안한 수도 카불에 유엔이 감독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자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탈레반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미국을 안전여행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합의에는 미국 외 이스라엘과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 국가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들 국가 국민들의 입국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자에서 중국 당국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오는 1일부터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과 화물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핵협상가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대미 압박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의 회신을 기다린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We are of course aware of this report and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물론 이 보고서를 알고 있고 북한 상황과 관련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고된 활동과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IAEA 보고서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백악관 성명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IAEA는 다음 달 열리는 연례 총회에 제출한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이 원자로의 재가동 정황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의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관여를 위한 아이디어와 구상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물론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라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나는 북한으로부터 회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규덕 본부장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와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WMD, 대량 살상무기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해왔다며 오늘 협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한미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와 노 본부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진행된 협의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핵활동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0일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자제하고 다른 당사자들과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교적 관여라고 강조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밝히면서 영변 핵단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는 과거 북한과 미국 등의 핵협상에서 주요 비핵화 대상 시설로 다뤄졌습니다. 이 시설의 핵 생산 역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에 자리한 영변 핵단지는 오랫동안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400여 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선 이곳은 핵연료 생산에서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핵물질 생산까지 가능한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그리고 2010년 가동 사실이 공개된 우라늄 농축시설 등입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해 생산한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연간 6에서 7kg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 보고 때만 해도 방사화학연구소의 활동 정황을 제기하면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전인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no indications, however, of operation of the 5MW nuclear reactor.
하지만 최근 9월 열리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된 정황을 제기한 것입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은 사실상 북한 핵활동 재개의 신호탄으로 간주됩니다. 방사화학연구소에서의 재처리는 기존 폐연료봉으로도 가능하지만 원자로 재가동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단지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심에 선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왔습니다. 1993년 3월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고, 이듬해 미국과 북한은 핵 동결과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 추진을 골자로 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도출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처음으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고, 이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중요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핵동결 해제 선언과 함께 원자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북핵 6자회담이 가동됐고, 2005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등 6개 항이 담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쇄와 불능화에 합의하고, 이듬해 6월 6자회담 참가국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놓고 참가국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북한은 2009년 IAEA 사찰단을 영변 핵시설에서 추방하고 핵개발을 강행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영변 핵활동 중지에 합의한 것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한 2.29 합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임시 중단 등을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합의였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단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리폐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용기적으로 완전히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내 영변 외에 다른 시설들이 있다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 역량에서 영변 핵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지난달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1986년부터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에서 약 42에서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연간 60에서 80kg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지난 7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느 정도로 북한의 역량을 줄였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에 영변이 북한 내 핵무기 생산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는 핵물질 생산에 국한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생산하는 곳으로 실제 무기 제조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과거 VOA에 영변 핵시설이 전체 북핵 프로그램의 7, 80%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된 것이라며 각국 정부의 분석을 종합했을 때 영변의 비중은 최대 50% 수준이며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 북핵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문제를 다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의 전직 핵협상가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대미 압박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30일 VOA에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o me. It's certainly worrisome.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협상이 없는 현 시점이 핵 역량을 키우기에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may believe.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재가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th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So, you know, ther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re not sitting at the table, we'll just keep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 is that a political?
북한과 협상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난 몇 년간 가동이 중단됐던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로가 실제로 재가동을 했다면 1, 2년 사이에 북한은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핵무기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그렇게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6에서 8kg 정도로 매우 적은 양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에 고농축 우라늄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IAEA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Because in a way, this adds a little bit more leverage to.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인지하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쇄 제안에 힘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3년 만에 다시 원자로를 개선했다며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이 오래됐고 원자로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제안이 거절당했지만 이번 IAEA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쇄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재가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게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who's ever advising Kim Jong-un thinking that the US will make thes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협상장에 돌아오는 건 특히 북한의 이득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n their interest to come back to, it's in everyone's interest, but certainly in North Korea's interest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규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협상 복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북한 측에서 계산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긴장의 수위와 외교적 지렛대를 높이려 할 때 영변 핵시설을 활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핵 문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답보 상태에 놓인 2015년 이란 핵협상 재개 문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난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 신문에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에도 현재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이번 영변 핵시설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영변 핵 활동은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영변 핵 활동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미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북한은 긴장의 수위와 외교적 지렛대를 높이려 할 때 영변에서의 활동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IAEA 보고서 내용은 예상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련해 직면한 과제를 상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은 또 어떤 단계에서는 IAEA의 이번 보고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영변에서 평소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겪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영변을 핵협상 카드로 이용할 준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레이프 에릭 이슬리 한국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신중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레이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라도 외교적 개입보다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면 만들수록 탄도미사일에 맞는 소형 핵무기 제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숫자와 역량을 개선하기 원한다는 것을 이번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도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북 사이에서 한국 측이 마땅한 중재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미한 양국은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를 통해 미북,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대화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통로를 열고 남북미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장관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협력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인도적 협력은 제재의 영역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선순환 과정을 통한 협상 재개를 꾀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에게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변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북핵 수석대표직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쪽에서 그렇게 선뜻 나서서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데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화가 재개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국이 좀 나서서 어떻게 선순환 과정으로 바꿔보고 싶었을 터인데 그런 여건도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한국의 중재 역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영변 재가동 정황도 북한의 그런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도록 일종의 대변자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신 센터장은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동의하고 한국 정부에게 의존하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셈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보를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 북한에 적극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 인도적 지원 카드도 영변 재가동 국면에서 실효성이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라며 미국도 인도적 지원에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유인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북한이 압박을 본격화한 거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북한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북한은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한 간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따른 핵능력 강화를 우려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질 경우 한국의 역할 공간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아직은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상황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를 소위 인게이지먼트로 해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장이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역설적으로.
신범철 센터장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정한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확대가 미북 교착 상황의 주요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교섭 본부장을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성킴 대표와 노 본부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이 한반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문제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이 담긴 법안으로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과 함께 내달 1일 군사위원회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스미스 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올해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500만 달러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에 추가로 1억 4,300만 달러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이 위원장의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기술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0일 국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 실종을 끔찍한 범죄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나라 안팎에 알리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강제실종이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납치 피해자의 빈자리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이들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지 못해 더해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친구와 가족 구성원들이 정부 당국자들이나 그들의 조력자 또는 당국자들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체포, 구금 또는 납치된 뒤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 옹호자들과 정치인, 환경운동가, 언론인,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강제 실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각국 정부가 모든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도 성명에서 강제실종은 본질적으로 실종자와 친인척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범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잡한 범죄라며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들이 인권을 존중하며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김씨 정권이 3대에 걸쳐 납치 등 강제실종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한 걸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일본과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납치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머물게 하는 건 그야말로 못되고 잔혹한 일로 이런 행태가 계속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정권의 이런 불법 행위에 맞설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납치한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이란 명목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며 어린이를 포함해 강제실종 피해자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중 516명을 송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 일본인 등 북한 당국에 조직적으로 납치된 여러 외국인 문제도 유엔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과 정부, 민간단체 보고서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들을 체포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하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강제실종 범죄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인권보고서에서 비정부기구, 연구소,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했다며 북한은 탈북민을 납치해 송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을 중국 접경도시로 파견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북중 접경지역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에 따라 수감자들을 내륙의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실종됐고 이는 사실상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민간단체들은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이런 자의적 구금과 납치 등 강제 실종 사례, 장소, 피해자 정보를 담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엔에 자료를 제공하며 북한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뭐 보위원, 안전원 또는 군대가 오늘 뭐 대낮에 또 한밤중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갑니다. 그 조사 중에 갑자기 어느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하는 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강제 실종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고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국제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도 북한 정권의 이런 방대한 강제실종 자행과 관여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태웅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지난 5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제소가 유엔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참 여러 종류의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전쟁 기간이나 또 그 이후 또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이 페티션 제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북한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많은 그 인권적 문제가 이제 쌓여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또 적극적으로 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걸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연합회가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전후 납북자의 심각성을 나라 안팎에 알리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납북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스티커와 배지 판매 모금 사업을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해 전후 납북자 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캠페인팀 선임 간사는 VOA에 납북자 가족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납북 피해자가 북한으로 납치된 뒤에 이제 전혀 행방을 모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기억 없는 기다림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한국에서도 그때 이제 분위기가 북한에 납치됐다 납북자라고 하면 이제 잠재적인 스파이로 취급을 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도 이제 뭐 고문 등 신체적인 이런 고문을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감시를 한다거나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실제적으로도 받으셨기 때문에 2000년 이제 좀 중후반이 지나서야 아, 내 가족이 납북되었다고 이제 말해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때부터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 간사는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지속적인 자료 제공과 참석, 전후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 개최와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어적인 장애가 있다나니까 그 용어를 못하지 않아요. 앞면에는 제가 설 수 없고 그냥 뒤에서 박스로 물건을 담고 드랍업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 들어오는 회사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구분을 하고 아마존이면 아마존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네, 포장도 하고 구분도 하고요.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국제 화물 운송회사인 UPS에서 권수정 씨는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스 같은 거는 물건에 따라 그 사이즈가 틀려요. 그런 사이즈에 따라서 표를 줘요. 그러면 아 이거는 몇 센치 몇 센치다 하면은 그 센치를 찾아가지고 그 메터다 그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물건을 넣어서 비닐 같은 느낌이 물건이 깨지지 않게 아니면 찢겨지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적지 않게 고된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 방문했던 미국. 7년간 땀 흘려 정착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유치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더라고요. 대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친구가 자꾸 오라 하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 일생에 제가 이렇게 먼 나라를 저는 중국에는 그 어디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에는 그 어느 나라를 가본 적 없다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처음에 되게 설레이고 전 세계가 미국이라면 진짜 막 그 세계가 다 부러워한 그 땅이었는데 처음에 좀 설레였는데 이런 큰 땅에 와서 안 설레고는 어떻게 처음에 되게 궁금도 하고
세계 정치와 경제, 군사 강국 미국이란 나라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뉴스 속에서나 보는 그저 먼 나라였는데 친구의 초대로 처음 방문해본 이 나라가 궁금했고 또 설렜습니다. 그런데 이 설레임은 곧 새로운 인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친구 남편이 저희 신랑을 데리고 왔을 때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미슬라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그 식사자리에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한국말을 지금은 되게 유창하게 잘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은 못했거든. 지금은 한국말을 그래서 나온 자리여서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수정 씨에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었던 수정 씨 친구의 계획으로 수정 씨는 재미교포 한인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 좀 무둔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 좀 순해요. 저희 남편은 처음에 와서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굴을 좀 가리더라고요. 되게 신박한 게가 있어가지고 때묻지 않는 그런
게.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처음에?
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살에 왔는데 자기가 한국말 잘 못합니다. 저 처음에 제 남편이가 이야기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요.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맡아보세요. 밥을 먹는데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밥을 먹는데 뭘 자꾸 맡아보라고 하지? 제가 그랬고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야, 뭘 맡아보라는 거야. 제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먹어보라는 소리야.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성품이 순하고 바른 사람. 성실하게 일하며 삶의 성과도 일궈놓은 이 남성에 대해 수정 씨는 하루하루 알아가며 미래를 내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장 배경이 매우 다른 남녀, 한인 1.5세 남성과 북한 여성의 교제는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가 좀 처음엔 되게 많아.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어젯날의 와이프가 오늘날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서 7년 그리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수정 씨에게 이 남성은 미 주류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1.5세 교포 아니 외모만 한국 사람이지 문화와 사고방식은 미국인.
이렇게 와이프가 오늘날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날이 여자친구도 또 친구인 거예요. 그럼 파티 가자. 그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그럼 저는 거기서 진짜 사람들 영어를 하고 서로가 막 아는 사람들이 떠들고 노는데 저는 혼자 쭈그리고 뒤에서 있더라고요.
소위 연애 감정 없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 특히 이혼한 전 배우자와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은 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수정 씨에게 관계를 그만둘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을 막 알타가 제가 가본 얘기가 있었거든요. 얘기가 있었는데 뭐하고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될 봄 중이라고 한국에는 이런 거 집에 이런 사진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들어올 곳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
참고 참았던 말을 꺼낸 수정 씨.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내가 한국을 갈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몰라 갑자기 공원에 세팅을 해가지고 딸들이라며 그다음 친구들이라며 신랑 친구들이라며 저희 친구라며지 공원 세팅하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랑이 우리 간만에 어디 데이트하세요. 근데 그 상에서 신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 프로포즈를 그때 한 거죠. 그때 빨리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내가 이런 걸 더 빨리 나한테 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네 마음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그 프로포즈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고민들은 네. 해결해 주시던가요?
싹 해결이 됐어요.
한국에 가려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정 씨의 마음을 미처 몰라 마음고생을 시켰던 게 미안했던 그의 변화는 전과 후로 나뉠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새치머리도 또 주름도 늘고 깊어가는 나이에 새로 시작한 가정. 서로의 노력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수정 씨.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제가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진짜 열심히 진짜 저희 남편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남들 보면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런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말을 들을 만큼 주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남편. 오랜 기간 UPS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 씨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동기에는 남편이 있었던 건데요.
한국은 회식 문화가 많잖아요. 저는 신랑 있는 사람들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밥을 해줘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막 김밥도 싸주고 갈비찜도 해주고 막 그런 거.
남편의 회사에서 전국으로 배송할 상자를 포장하고 물품을 구분하는 일도 하지만 안주인으로서 직원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0년 8월 31일 레흐 바웬사 주도로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데리티 연대가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자 단체로 인정받습니다. 1980년 8월 31일 당시 공산주의 폴란드 정부가 자유노조를 합법 단체로 승인한 것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게 된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 노조연대 솔리데르트는 당시 37살의 젊은 전기공 레흐 바웬사의 주도로 2주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공산주의 정부 대표들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부는 자주적인 노조와 파업권을 인정한다. 노조는 소비에트 블록의 동맹과 정부의 지도력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 8월 31일은 폴란드 솔리데르티 연대 노조의 출범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데르티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폴란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887년 8월 31일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특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894년 대중에 선보입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정확히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 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밖에도 전등, 축음기, 건전지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하고 개발한 것은 자그마치 2,300여 개, 그 가운데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것만도 1,100여 개에 달합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